예,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연대기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속 살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서의 역사를 살필 시간인데요. 오늘 뭐 서론 부분과 그리고 1장, 2장에 관련된 내용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말씀들은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깝게는 이제 여호수아로 인해 가나안 정복을 이룬 이후 이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사명의 땅의 주인이 돼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현장에 있는 자, 그런 위치에 오게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다라는 그런 이 사명을 받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와 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 교회와 성도가 지금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그저 생존을 위한 선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고 주신 우리의 사명의 현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때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 열방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나 또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역사를 보면 이 사명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땅에 가서 하나님과 원래 약속했던 약속과 명령이 좀 바르게 지켜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제 역사를 보니까 그렇지 않고 계속 이 백성들이 사명을 떠나서 불순종으로 인한 방황 그리고 방탕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지금 사사기부터 쭉 살피고 있는데 이제 계속되는 이런 역사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 이후에 나오는 역사서들, 역사의 주제는 결국 한 가지로 이렇게 집약이 되죠. 그러니까 시내산 약속에 의하면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언약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임하고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였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결국에는 그런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건데 이제 이들이 정말 그런 불순종의 길을 가면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 점차 저주와 파멸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들어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들을 끝내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길을 잃는 이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시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서고자 하는 사람들, 사사나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지금 빗나가고 있는 그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라라고 외치는 거. 그런 역사를 이제 이 전개가 그런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역사서는 다양한 뭐 역사적 상황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각권에서 말하는 그 내용 핵심적인 내용을 볼 때 공통된 주제는 결국 이겁니다. 돌아와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답게 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와라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보냄을 받은 그 이유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자리로 서라. 그것이 이제 계속되는 주제입니다. 성경의 전체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서는 그렇게 사사시대 이후에 계속되는 그런 역사의 연장으로 물론 이제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던 사무엘에 관한 이 역사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역사에 굉장히 중요했던 두 왕들 사울과 다윗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주지만 이 사무엘서 역시 결국에는 그 큰 주제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과 명령대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돼서 살아갈 그 길에서 벗어난 이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그리고 열방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다오. 라는 그런 이 핵심적인 그 이 이야기들이 이 사무엘서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서는 좀 이렇게 이 서론적인 부분으로 먼저 좀 살펴보면 원래 이제 히브리 구약 원본으로는 이게 나뉘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BC 한 3세기경에 최초로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된 이 구약성서, 이제 70인역이라고 이렇게 셉투아진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번역 과정에서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자음으로만 된 그것이 히브리어인데 이제 모음과 자음이 모두 표기되는 고대 그리스어로 이제 이게 번역이 되면서 책 부피가 두꺼워졌죠. 그래서 이제 두 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0인역에서는 사무엘서와 이 열왕기서, 그러니까 사무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이게 사실은 이 다윗 왕국의 이제 왕정의 시작의 역사와 그래서 그 유대 왕국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라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이제 감안을 해서 이 사무엘서를 제1왕국기, 그리고 제2왕국기 이렇게 두 개로 나눴고 그 다음에 열왕기 이서를 제3왕국기, 제4왕국기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오다가 이제 AD 한 5세기경에 라틴어 역본, 불가타 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라틴어 역본으로 번역이 되면서 이제 그 이름을 열왕기로 이름을 바꿔서 사무엘 상하서를 제1열왕기, 제2열왕기, 그리고 열왕기 상하서를 제3열왕기, 제4열왕기 그렇게 명명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BC 이제 1500년쯤 돼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면서 성경에서 보듯이 사무엘 상하, 뭐 열왕기 상하가 이렇게 구별돼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나중에 우리 묵상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사무엘서의 그럼 저자는 누군가? 보편적으로 이 탈무드에 의하면 사무엘이 자기의 이름을 지닌 이 사무엘서와 그리고 사사기, 룻기 이거를 썼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서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저자를 사무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서에는 이 탈무드가 이 본서의 저자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무엘이 죽는 얘기가 나와요. 아니, 내가 내 책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 자기가 죽은 얘기를 어떻게 적습니까?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보수주의 성경학자들은 사무엘서를 보면 1장에서 24장까지는 충분히 사무엘 자신이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상 25장부터 계속되는 사무엘 하까지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록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록 시기는 이스라엘 분열 왕국 초기 시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막 벌어질 그 당시에 적은 게 아니라 이 역사가 흐르고 난 다음에 이 통일 왕국이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나라가 나뉘어지는 분열 왕국 초기의 시절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기록 목적을 보면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그 통일 왕국의 성립 역사와 이 통일왕국 성립에 삼파 역할을 했던 사무엘에 관한 기사, 이거를 알리기 위한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무엘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의 이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이 나라의 처음 두 왕을 기름 붓게 되죠. 사울왕도 그랬고, 다윗왕도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물론 다윗은 기름을 부었지만, 사무엘이 다윗이 왕이 되는 걸 보고 죽지는 못했어요. 미리 죽었죠. 먼저 죽게 되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역사들을 보여주기 위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계속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흐름을 따라 우리가 살펴오고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명자로 보냄을 받았는데 지금 사사시의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거기까지 우리가 살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런 역사 속에서 사무엘서를 보든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룻기서를 보든 또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아는 이제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세상 속에서 과거 이 사무엘 시대, 사사 시대 그런 세상,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목적이 지금 이 역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결국 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고 난 이후에 계속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모든 이 성경의 역사서에 동일한 주제가 이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지난주 룻기를 통해서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잘 살펴가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서의 역사를 읽으면서 주의 깊게 좀 우리가 항상 이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이 약속과 명령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해가시는가? 이 약속이 파괴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그 약속대로 되지 않으니까 강제적으로 이 역사를 막 그렇게 끌고 억지로 끌고 가시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서 막 저주를 내리고 막 파멸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지금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하시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게 지금 우리의 포커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약속과 명령이 무시되고 외면당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를 비롯한 계속 이제 살펴갈 역사서, 뭐 선지서, 이제 예언서라고 하는 이런 성경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잘 읽어가다 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살피겠지만 한나가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런 역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진심을 만나는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그냥 이야기처럼 들리지, 이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내게 안 읽혀지고 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셨던 그것이 와닿질 않으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가 늘 남의 얘기 같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성경을 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정한 편지라고 할 때 그 편지 속에는 편지를 전하는 사람의 진솔한 심정과 감정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 전하는 자의 그 마음을 만나면 마음이 통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이 진심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보려면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과 명령이 무시되고 하나님께서 외면당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우리의 이 역사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일하시는가? 이런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과 약속이 무시당하는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이 포커스를 잊지 않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분명히 이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거듭남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내용을 많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담은 그 진심을 만나는 거, 그래서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집중해서 읽고 묵상하고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제 중요한 인물을 먼저 보면, 한나와 대조되는 사람들로 엘리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울왕과 이제 다윗왕, 이렇게 이제 대비가 돼서, 대조가 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받은 백성들의 이 삶은 이런 이 불려진 인물들을 보면 두 분류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룻기서에서 살핀 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에게 다가온 환경이 어떠하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 룻과 같은, 보아스와 같은, 지난주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핑계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걷는 사람들, 이 두 분류로 분리될 수 있다고 그랬죠. 또 사무엘서에서 전개되는 이 역사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봐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대비되는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을 거절하고 사는 사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또 인물을 우리가 잘 연구해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먼저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한나라는 이 여인과 그다음에 그 시대에 그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엘리라는 제사장, 이게 가정의 이야기가 번갈아 나오는데, 룻기에 나오미와 보아스처럼 이 두 가정을 통해서 그들이 동시에 똑같이 처한 같은 환경과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길, 보아스와 같은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나오미와 같은 길, 도망치고 책임을 회피하는 길로 가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도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 한 350년의 시간이 끝나가는 거의 끝지점인데 이 시대의 역사 배경들을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완전히 최악이었습니다. 그거를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정확히 이렇게 말하죠. 어린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한 절로 정확히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들이 굉장히 거의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시대, 이 사사 시대 끝에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이 레위 지파들까지도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관심도 없고 전부 자기의 생존을 위한 먹고 살기 위한 자기 생각대로 살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사시대 타락 현상을 보여주는 예로 사사기 초반에 우리가 살폈죠. 1, 2장과 그리고 17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살폈을 때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레위지파가 살아가는 제사장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와 상황이 이 사사시대 상황이 어떤가라는 것을 전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사사시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왕정시대의 시작을 알린다고 하는 이 사무엘서 이 이야기도 처음 얘기가 레위지파와 제사장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 제사장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앞서서 바른 길로 걸어갈 이 백성, 이 사명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얘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시대가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내용의 배경이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관련된 그런 지역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사무엘은 역대상 6장 34절부터 이렇게 쭉 이 레위 지파의 역사를 족보를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과 대비되는 사람으로 나오는 엘리 제사장은 역시 레위 지파의 거기다 누구예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와 제사장의 이야기로 또 이 왕정 시대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정시의 시작을 알리는 사무엘생의 이야기도 레위지파와 관련된 이야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바르게 인도하도록 사명을 준 사람, 나를 따르라 하고 같이 하나님이 주신 길로 가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 영적 지도자들의 삶이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이 사무엘상 시대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 전제, 이거는 그 시대가 사사시대 끝에 해당하는 이 역사 속에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그 제사장들도 그렇게 산다면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는 얘기죠. 자, 그런 얘기가 이제 역사적인 바탕으로 있으면서 이제 1장에 한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한나는 남편이 엘가나라는 사람이었는데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 사무엘성 이것만 읽으면 여러분 개역이나 뭐 세번역이나 이런 거로 읽으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게 좀 주석화돼 있어서 이 성경을 보면 레위 지파라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주석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지금 말했던 것처럼 역대상 6장을 참고해 볼 때 이게 레위지파라는 게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현대 성경 같은 경우 그렇게 이제 주석적으로 풀어놨고 나머지 성경은 그냥 원어에서 그냥 옮겨졌다시피 하니까 그냥 그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 엘가나는 이제 한나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었던 것 같은데 한나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남편이 이제 할 수 없이 둘째의 부인을 얻어서 자녀를 낳게 되죠. 이거는 뭐 그 시대에 이제 흔히 있었던 그런 일들이고 그리고 사실 뭐 이런 일들은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오래지 않은 과거에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는 집안에 뭐 둘째 어머니가 계시고 이런 분들이 요즘엔 많이 없지만 요즘에도 아마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뭐 인공수정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남편은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해서 이 한나를 싫어하거나 미워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한나를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둘째 아내였던 이 분인나가 그게 싫은 거죠. 한나는 아이도 못 낳아서 내가 들어와서 아이를 이렇게 쑥쑥 놔주는데도 남편인 엘가나는 자기가 아닌 한나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시기해서 이 한나가 자녀가 없다는 것을 막 속을 긁어가지고 괴롭히는 그런 이 짓을 한 거죠. 뭐 요즘은 뭐 자녀를 뭐 일부러 뭐 하나도 낳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지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고 이 지구상의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생존해 갈 수 있는 그런 법칙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자녀를 갖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 어떻습니까? 이런 섭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게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인데 축복인데 나에게 그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좀 복잡한 마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얘기들이 많이 있었냐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여자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자고 하나님의 그래서 관계가 끊어진 여자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법칙에 따라 자기가 자녀를 못 낳는 것 때문에 그런 죄책감이나 이런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죠. 사실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했죠. 그래서 사라도 이 창세기를 참고해보면 굉장히 자기의 그런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관심을 당하고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씁쓸하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99세가 돼서 결국은 자녀를 낳게 되고 또 그 아들이었던 이삭 같은 경우도 그 결혼했던 리브가가 계속 20, 30년이 됐는데도 자녀를 낳지 못해서 결국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보면 이 얘기 속에 여자들의 삶이 이런 일을 당하는 이 여인들의 삶이 굉장히 사실은 스스로 자책하고 굉장히 막 죄스러워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에게 아무도 뭐 대놓고 뭐 너는 뭐 하나님의 뭐 이렇게 뭐 저주를 받았어. 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여자야.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스스로 그렇게 여겨지면서 괴로운 때였는데 그런데 이 분인나라는 둘째 부인이 남편이 한나를 좋아하는 거를 시기해가지고 한나의 그런 부분을 계속 괴롭히는 거죠. 특히 이제 뭐 성전에 올라갈 일이 있으면 야 하나님 저주받고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왜 올라가?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건드려가지고 자극을 줘서 이게 막 분하게 만드는. 그 얼마나 이 그런 식으로 괴롭혔고 힘들었는지 성경은 한나가 그런 일을 당할 때 격분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일부러 막 괴롭게 만들고 그걸 딱 집어가지고서 사람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려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한나 같은 경우 하나님이 어딨냐고 불신하고 원망하면서 사실 뭐 그 시대에 유행하던 가나안의 다산의 신들 풍요의 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우상을 쫓아가면서 여기서도 방법을 써보고 저기서도 방법을 써보고 하면서 그렇게 뭐 우상 숭배에 빠질 수도 있는 그 충분한 이유가 되는 그런 상황의 한나였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한나는 오히려 그런 아픔들을 자기 가슴 이 가슴 아픈 것을 돌보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간절한 삶을 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 한나의 고통과 괴로움은 잘 본문을 읽어보면 자녀가 없는 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아주 잘해서 그렇게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한나의 그 괴로움은 자녀가 없다는 괴로움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괴로움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녀를 외면하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과 이 뭐가 끊어진 것 같은 이 관계 단절 이것이 너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한나의 심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나가 이랬더라 설명을 하지는 않지만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다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아이가 없어서 만약에 고통해하고 괴로워한다면 그렇게 받은 아이를 왜 또 드립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한나의 아픔은 자녀가 없는 것을 넘어선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고통과 절망의 순간을 통해서 굉장히 뭐 이기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보편적으로는 그동안 자신이 겪지 못한 고통을 겪고 절망을 겪을 때 사실은 보지 못한 세계 그래서 이런 세계가 있을까 싶었던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 마음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시야가 넓혀지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과 절망을 겪은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마음이 열려 있고 그렇게 말 못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잘 이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한나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녀를 지금 가지지 못하는 이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물론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겠지만 더불어 이 고통이 그녀로 하여금 그런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 말도 행동도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계속되는 그 이 둘째 부인 분인나의 노골적인 막 이런 이 막 긁어대는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그가 울 수 있는 데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게 되는 가운데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이 한나가 시야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해 가듯이 이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고통을 보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자녀가 없는 안타까움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도 보니까 당신의 자녀를 찾으시잖아요. 정말 약속했던 이 백성들이 사명대로 살아갈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래서 뭐 사사도 보내시고 또 나시린까지 막 태해서 삼손 같은 사람 잡아 선택을 해서 세워서 뜻대로 막 서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 시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서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그 자기와 똑같은 고통을 가진 하나님의 그 마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할 수만 있다면 자기는 비록 이렇게 쓸모없는 몸 같은 거 아니에요. 자신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몸이지만 하나님 이 몸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라도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 낳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렇게 그런 자녀가 태어난다면 저는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 열방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제가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러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한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과 그 아픔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면서 결국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들어갔다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신의 변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토록 자녀를 간절히 바라는 한나가 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다시 무슨 하나님께 뭐 드리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받은 그 소중한 이 자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이 자녀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결단 속에는 또 주겠지?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이 사람을 세우겠노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래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서겠노라는 결단인 거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한나는 이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그런 깨달음에 대해서 어떤 답도 듣지 못했어요. 오히려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해가지고 당신 뭐하는 겁니까? 막 이럴 정도로 구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얘기를 통해서 결국 이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 뭘 말했냐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너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길 원하신다, 그런 말을 듣거든요. 그거를 지금 한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과 그 믿음을 통해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후에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그 깊은 마음을, 진심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자녀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젠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살겠다. 그리고 내가 될 수 있는 한 그 사람들, 그 거룩한 백성을 세워가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녀로 인한 그런 괴로움이 그에겐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이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채울 것을 막 찾고 난리인데 한나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 한나가 위대한 여인인 거죠. 오히려 남들보다 더 원망스럽고 원통한 일이 그녀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한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그 순종의 삶으로 그가 변화되어 나간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이런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한나는 자기의 아픔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욕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자기의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을 향한 그 아픔,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겠노라는 그런 억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내가 그 한 사람 되는 일에 내가 서겠습니다,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뭐 주변 사람들, 아까 둘째 부인 부인나 같은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를 계속 괴롭혔겠죠. 정죄하고 죄책감을 주려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너무도 잔인한 아픔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제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믿음으로 성장을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내가 울어도 일단 들으면 괴로운 건 사실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동행하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내게 자녀를 주신다면 나는 이 자녀를 정말 그런 사람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 길로 나아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응답 또한 뭐예요? 더 좋은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다만 그 안에서 한나와 같이 뭐 한 거예요? 우리의 이 겪는 심한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답게 서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그런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한나의 이야기를 읽어갈 때 그저 한나가 부르짖고 뭐 간절히 기도하고 뭐 자녀까지 다 갖다 바치겠다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더라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각자의 생각에 오른대로 살아가는 막나가는 세상에서 한나는 하나님을 원망할 최악의 상황에 빠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그를 신뢰하여 그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는 그 이야기가 누구의 얘기예요? 한나의 얘기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사건은 뭐 기도를 빡세게 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삶의 어떤 고통의 순간이 다가와도 오히려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가 먼저 그 앞에 부르심 앞에 사명자로 서기를 결단하고 더불어 내게 주시는 그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겠다는 그런 결단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그렇게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됐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녀가 가장 절실할 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이 있죠.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다시 헌신된 자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로 진정한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키워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죠. 이 약속을 지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아쉬울 때는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그러다가 그 아쉬움이 채워지면은 어떻게 돼요? 싹 입 닫고 모른 척 하잖아요. 이 한문으로 여측이심 그렇게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럼 한나도 충분히 그때는 너무 정말 막 이 너무 이게 막 분이 나 때문에 분이 나서 막 그렇게 막 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뭐 아들을 갖고 났더니 마음이 싹 달라질 수 있죠. 그 가지기 원했던 자녀 하나를 낳아서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자기에게 없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땡깡 부리고 이것만 주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뭐 이래가면서 하나님과 거래하고 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먹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한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과 약속대로 성전에 보낼 때 그때는 이제 젖을 뗄 때로 지금 잡았는데 요즘 시대 아기들 젖대는 거하고 그 시대는 많이 다릅니다. 기록을 찾아보면 그 당시에는 빨라야 3세, 4세 그때 이제 젖을 뗐고 조금 늦게는 뭐 6세, 7세 심지어 뭐 10살까지도 애들을 젖으로 먹여 키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이 아이가 적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를 세워야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사무엘이 빨라도 4세 이후, 막 5세 이후에 가진 않았을까?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을 따라 볼 때 그렇게 더 추측이 됩니다. 뭐 여기에는 뭐 젖을 뗄 때 보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상상하려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뭐 보통 3, 4대다 늦으면 10세다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적어도 아무튼 5세 이후 뭐 5세는 돼서 그렇게 올려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묵상을 합니다. 뭐 어찌됐든 뭐 3세에서 7세 정도의 아이다 사무엘이 그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면 지금 어떤 때입니까? 한참 어머니 품에서 자랄 때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무엘은 지금 봤더니 어머니 한나의 말씀대로 그 어린 나이에 성전에 남아서 그곳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 분명히 사무엘이 어렸다라고 24절에서 말을 하는데 그 뭐 3세에서 7세 정도 된 어린 아이가 부모 곁을 떠나 사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좀 어머니 한나의 교육이 어땠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이 한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본을 보여주는 그런 교육과 어려서부터 자녀의 태도를 아주 신중하게 정말 하나님께 그녀가 결단했잖아요. 정말 심혈을 다해서 교육을 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기를 양육할 때 단지 뭐 이렇게 애들을 보면 밥 먹기 전에 기도해. 그런 걸 가르치는 것보다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과 부부가 먼저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코람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보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것처럼 미디어에 애들을 많이 노출시키는 게 위험한 게 그런 겁니다.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다른 소리를 하지 않고 자기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이 아이는 보면서 배워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교육되어져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한나는 분명히 그렇게 샀을 가능성이 많죠. 부모가 날마다 막 그냥 모이기만 하면 싸움박질하고 서로 욕하고 미워하고 마치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밥 먹을 때만 기도 안 해? 이렇게 하면은 교회 갈 때만 천사처럼 보내고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은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마도 됐다가 천사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려서 걔들이 뭘 판단하겠습니까만은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또한 당연히 아이들이 어려서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릴수록 자기중심적인 게 어린애예요. 그래서 어른들도 너무 어리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보고 대부분 얘 너무 어리다. 무슨 말이에요?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이기적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당연히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모가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바르게 행동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 가지 도구의 발달로 과거 어머니들처럼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몸으로 부딪히면서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교육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이제 발달된 도구를 통해서 아이들의 분주한 초점을 순식간에 집중시키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놓치고도 스스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게 현실인 거죠. 우리가 애들을 계속 이런 영상 저런 영상을 보여주고 집중하니까 조용하니까 그렇게 보여줬다가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되고 중학교 되면서 어떻게 보면 상상치 못하는 괴물처럼 변해가는 것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만든 그 봄으로 말미암는 교육을 통해 애가 뭔가로 이 미디어를 통해 뭔가로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그 상황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은요 자신과 시간이나 공간을 많이 공유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 보고 배웁니다. 관계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원하는 바대로 상대에게 얻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다행히 부모님하고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돼서 그렇게 살면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고 부모가 너무 바빠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배우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닮아가는 거고 또 돈 많은 집은 가정부를 데려다 놓고 키우면은 가정부와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의 것들을 다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가정을 만들고 그 가정에서만 사람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그래서 그런 가정 속에서 자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 그 부모를 보고 아주 정밀하게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복제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디서든 생존할 수 있도록 내가 어느 환경을 가든 아이들도 알아요. 이 분위기가 내가 땡깡을 부릴 분위기인지 눈치 보며 조심해야 될 분위기인지를 안다고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때요? 자녀 교육은 쉬운 거죠. 왜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뭐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특별한 재능과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단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 하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려 하고 배려하려 하고 존중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면 자녀들은 다른 말을 안 해도 그런 부모를 보고 그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런 복지의 능력 생존의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닮아가니까 애를 교육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르게 살면 되니까 그래서 자녀 교육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어떤 거예요? 사실은 부모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부부관계 속에서 내가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자꾸 힘들다고 말하는 걸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청년들이 특히 결혼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아이를 낳고 그 후에 교육학적으로 보면 5살 정도 될 때까지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좀 잘 준비하는 연애를 해도 좀 그런 연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우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좋은 걸 가고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시간을 가지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시간에 뭐 할 거예요? 맨날 서로의 몸 하나님을 뭐 탐닉한다던가 뭐 음식만 먹는다 이런 게 아니라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준비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자기의 스스로 코람대의 의식을 가지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태도, 청년으로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누가 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살 수 있냐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식,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 이게 가장 기초적인 준비인 거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처음에는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연애하다가. 결혼 후에는 서로 다른 성장 환경에서 배운 것을 서로 맞추느라고 다툴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 진정한 부부가 돼갑니다. 이건 그냥 당연한 과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서로가 다른 환경에서 만나서 하나 되기 위한 과정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 과정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면 그 아이는 계속 우리를 보고 자라간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5세까지 기본적인 인격이 다 형성이 되고 교육학적으로 보면 그 이후에 엄마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가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부부들의 현실을 보면 이때가 자기들에게도 가장 힘든 시기인 거예요.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결혼했는데 너무나 다른 서로를 보면서 이게 품어가고 맞춰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물론 싸우더라도 또다시 이렇게 좀 좋은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자기의 그 어린 모습, 이기적인 모습이 있어서 나는 꼭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 날에는 많은 실수와 싸움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들을 미리 잘 알고 준비하지 못하면 결혼하고 나서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스스로 요번에도 한번 그 뉴스에 났는데 이 남자와 여자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남자 친구 같은 어떤 그런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있는 여자인데 9개월 된 아이를 싸우다가 신경질이 나가지고 아파트 밖으로 던져버린 사건 있죠.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이 성품도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막 무서운 현상인데 애를 집어 던지고 애를 밖으로 뭐 던지고 뭐 학대해서 때려 죽이고 뭐 이런 남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애를 때리고 학대까지는 안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유기할 수도 있었고 모른 척할 수도 있었고 내 승질을 막 걔한테 다 들이부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한 영혼이 이제 태어나서 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인격이 형성되는 너무 중요한 시간에 쓰레기 같은 것만 자꾸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 악순환으로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시기를 놓치고 나서 나중에 뭐 애들에게 뭐 100만원짜리 뭐 유모차 뭐 100만원짜리 좋은 옷 뭐 비싼 장난감 뭐 이런 걸 갖다 주는 게 능력이고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죠. 정말 아이들의 인격이 형성되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5세 사이에 이 성품과 인격이 바르게 자라가도록 하는 건강한 부부관계, 건강한 의사소통, 갈등은 없을 수 없어요. 갈등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있어야 서로 맞춰지니까. 그러나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 그래서 서로 기질과 성격이 다른 것들을 파악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하나 되는 일에 많은 투자를 해야 돼요. 그 많이 부족하지만 아이도 그걸 보는 거죠.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싸운 후에는 훨씬 더 사람들이 더 나아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잘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판단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있어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도 그걸 배워서 어느 순간 어느 공동체에 가서 갈등이 있을 때 깨지고 부셔지고 망가지는 게 아니라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 되고 더 나아지는 쪽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본 성품들이 훈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 시기 같은 때는 특히 이제 청년의 시기나 이럴 때 늘 말하는 것처럼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인생에. 예?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건 꼭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일들에 지금 당장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들을 잘 매니지하는 그런 청소년기, 그런 청년기를 보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장년기, 뭐 중년기 이렇게 오면 늘 바빠요. 그러니까 자기 삶은 늘 바쁘고 정신이 없어. 그리고 다가오는 일들을 잘 처리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다지. 주변을 돌아보고 주신 사명을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보는 일에는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부부, 아내가 희생하고 남편이 희생하고 자녀가 희생하고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바쁜 일 처리하기 바쁘다 그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실한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이건 온전한 삶은 아닙니다. 청소년기, 청년기에 어려서부터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계속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심어가는 훈련을 한다면 우리가 점점 복잡한 세계가 와도 그런 시간이 다가와도 잘 우선순위를 따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나를 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자녀 교육의 방법은 나중에 3장을 보면 사무엘이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구분하지 못할 때 거기다가 엘리 제사장도 구분을 못해요. 심각한 시대였다고 그랬죠. 엘리 제사장도 몰랐는데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르니까 누구한테 달려가냐면 엘리 제사장에 달려가요. 근데 거기를 보면 한나의 자녀 교육은 아마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이에게 아까처럼 시큼만 싸우고 다 하다가 밥 먹을 밥 기도 안 해? 뭐 이러고 교회 빨리 안 가?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를 가르친 게 아니라 잠을 자다가도 어른이 부르면 짜증 부리지 않고 일어나서 달려가는 그런 성품을 훈련했어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닌 거예요. 몇 번이나 세 번이나 불려가도 네 하고 가서 가는 그런 훈련들. 아, 요즘 그거 너무 힘들죠. 저희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요즘엔 왜? 그럼 내가 아니라 왜? 그럼 드럼 부르면 뭐? 이렇게 그런 성품의 소유자 예절을 갖춘 자녀로 분명히 이건 한나의 결단이 있었고 물론 쉽지 않죠. 그리고 기계적으로 되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그 깨달음에 결단한 그대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것을 저는 여기서 좀 보게 됩니다. 부모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가 단지 배가 고파서 뭔가 먹고 싶을 때 기도하면 빨리 기도해 줄게. 기도하라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를 가르치기보다 배가 고파도 조금은 참고 남을 먼저 배려할 수 있고 자다가 불러도 짜증내지 않고 깨워서 예 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자녀, 그런 예절 있는 자녀로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물론 같이 노력해야 돼요. 어떤 답이 딱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좋은 본이 되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불순종하는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무시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고 소중히 여겨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치, 그 거룩한 열방의 제사장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단지 기도를 능수능란하게 하고 뭐 종교적인 일을 교회에서 잘한다고 그렇게 교육을 통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교회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의 명령, 그의 약속에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가치를 알고 진심을 알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그 진실한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로소 함께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수 있고 자신의 욕심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교육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도 물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상황은 좀 힘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지만 뭐 교회 안에 있다고 할 때 종교성보다는 그것보다는 성품이 좋은 사람, 좀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바른 예절이 있는 사람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끔씩 결혼 대상자를 누구로 봅니까? 그러면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요. 이걸 알아서 하면 좋지만 내가 너무 이기적이다 보니까 나의 모든 걸 바라주는 그 남자, 그 여자. 이거는 그것 또한 이기적인 거고. 그 배려는 이기적인 배려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비록 부족해도 뭔가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말씀 안으로 바르게 들어오면 더 빠르게 성장하고 바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그 명령과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그대로 순종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머리는 점점 똑똑해지고 너무 좋아진 발달되는 것 같은데 따뜻한 가슴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따뜻한 가슴이 뭡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연민, 자기 느낌에 빠지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죄를 져도 오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냐 오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소유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눈물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마음을 아니까 내가 교만할 수 없고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슴을 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또 영적인 가족 안에서 영적인 자녀를 세운 일을 할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신앙의 초기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막 그냥 교회 형식만 가르쳐서 교회 써먹는 그런 어떤 노역군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이 강단에서도 뭐 말씀 듣기 힘들다, 묵상하기 힘들다, 뭐 기도하기 어렵다, 뭐 교회가 재미없다, 뭐 직장이 바쁘다, 뭐 학업이 바쁘다 하면서 늘 쉽고 편안한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그 옛사람의 신앙의 이 신앙의 그런 태도를 신앙의 초기에 좀 철저히 못 박고 십자가에 그게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자녀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담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다고 하는 그런 코람데오의 그 의식, 경외의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의식을 가진 신앙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담긴 그런 삶의 태도 안에서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을 세워가는 게 그게 지금 우리가 셀로 함께 모여있는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부모로서 저도 살아봐도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녀들에게 자꾸 짜증을 부리고 자녀들과 대화하기보다는 이미 이 머리에 박힌 이 경험에 의한 익숙한 그 어떤 습관 때문에 너무 쉽게 대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근데 영적인 부모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리더들에게 너무 중요하죠. 한 10년 리더 해보니까 쟤는 될 사람이고 쟤는 안 될 사람이고 이렇게 알아가지고 처음부터 자기가 딱딱딱 끊어서 넌 천국 들어올 놈, 넌 천국 나갈 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일부러 그렇게 하진 않지만 잘 보세요. 내 태도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니까요. 자, 이런 것이 이제 1장의 얘기고요. 자, 2장에서는 그래서 1절에서 10절을 보면 한나가 자신의 소중한 독자 사무엘을 하나님 앞으로 이제 보내면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경험을 통해 찬양하고 기뻐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한나와 같이 참 이런 어려움 속에서 누구에게 토로하지도 못하고 왜 하나님이 굳이 나에게 이럴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말도 못하고 숨기고 싶고 그런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기 한나의 찬양 속에 나오는 하나님을 좀 깊이 묵상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이 찬양의 고백 속에 나오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나아간다면 한나처럼 이 고통과 이 아픔과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이 괴로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진심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건 아니지만 그런 어렵고 곤란했던 것들을 역전하는 그런 분명한 그 길을 주실 것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힘내십시오.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 고통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 그게 말씀의 길이고 주신 길이기에 걷는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어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한나와 같이 이런 믿음의 놀라운 길을 걷는 여러분 축복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나가 유일한 독자 사무엘을 바칠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래서 세 명의 아들과 딸을 두 명 더 주셨어요. 이렇게 한나에게 풍성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지금 남모르는 고통 속에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자꾸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원망하고 사람을 이렇게 막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한나처럼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더 이타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넓은 마음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이 사람들의 눈물과 이들을 향해 울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았을까?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속에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진실한 그 진심이 어떤지를 알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더 하나님 앞에서 성숙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고통, 내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나는 내 문제만 난 해결해야 된다. 어?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삶이 아니라 한나와 같이 이 시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한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본질적인 부르신 사명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쌀 속에서 사람을 세워가는 일들을 할 때 어쩌면 이 한나와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온전한 길을 가는데 사람이 모이지 않고 힘든 것 때문에 뭔가 우리가 잘못됐나 정죄감이 생기고 심지어 같이 있던 사람들이 막 떠나가면서 저주하면서 갈 수도 있어요. 욥처럼 욥의 아내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욥이 틀렸습니까? 한나가 틀렸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이 주신 마음을 여러분들이 진정 붙들고 걸어갈 때 그런 말을 듣더라도 그런 수치와 그런 모욕과 그런 침뱉음을 내가 당하고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길, 이 약속의 길을 걷겠노라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수록 한나처럼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나로 변화되길 바라고 그리고 누구를 내게 맡겨주시더라도 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심장을 품게 할 수 있는 한나가 사무엘을 세우듯 그런 결단된 삶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다음 주에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